오늘 메시지는 베드로전서 본문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에서 출발하려고 합니다. 만인이 목사요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설 종교개혁이 생각나죠. 거룩한 나라, 왕같은 제사장, 택하신 족속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베드로의 권면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오늘 본문을 창세기 1장과 연결된다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만인평등 사상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급진적이고 변혁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문명국가라면 이 말씀은 기초 중의 기초가 되는 토대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미국의 국부 토마스 제퍼슨 이 사람이 기초한 독립선언서 이 창세기 말씀을 배경으로 작성되었어요.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입니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만인 평등 사상이 자명한 진리라고요? 아니에요. 금수저, 흙수저 출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누구는 지배자, 누구는 피지배자로 태어났다고 옛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독립선언서는 하루아침에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 변화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하죠. 성경이라고 역사와 시대를 무시하고 노예제도를 폐지한 것 아닙니다. 성경이 그러나 훌륭한 것은 일련의 변화를 설정해 두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안식일입니다. 당시에 모든 지배계급의 힘이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안식일에는 쓸 수 없습니다. 종들도 안식일 하루는 쉬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결국 계급을 철폐하고 자유와 희년과 해방을 가지고 온 단초가 된 것이죠. 우리들은 이런 혁명적인 아이디어가 그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속도가 느립니다. 평등을 주창한 토마스 제퍼슨을 보세요. 노예를 소유한 주인이었습니다. 거의 100년을 지나고 나서 남북전쟁을 치르고 나서야 비로소 노예제가 폐지되었죠. 팽팽하게 노예제를 찬성하는 남부나 반대하는 북부나 모두 성경을 인용하면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오래전에 심어진 인간 평등의 씨앗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어 우리 사회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한 평등 사상을 창세기에 심었을까? 그 창세기 1장 말씀, 맥락 없이 홀로 생긴 선언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어떤 사고방식에 대항하는 논쟁이요 반박입니다. 고대 사회, 세상은 신들의 전쟁으로 설명되던 시대입니다. 어떤 신의 힘이 제일 센가? 이런 생각으로 사람들은 살고 있었던 때에 창세기가 출판되면서 이런 사고의 틀을 전면 부정합니다. 기각합니다. 하나님이 Let it be라고 말씀하시니 세상이 그대로 존재하게 되었더란 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이 19세기 사회학자 막스 웨버입니다. 일컬어서 신화의 종말이라고 했어요. 신화가 지배하는 옛날이든 과학이 지배하는 현재이든 세상의 중심은 힘과 에너지라는 생각이죠. 이런 사상이 창세기 1장 우리 성경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파워니 정복이니 힘겨루기란 없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 창세기 1장의 키워드는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7번이나 나옵니다. 예상치 못한 단어인데요. 히브리 말로 토브라고 그럽니다. 도덕적인 말이지만 굉장히 이것은 급진적인 표현입니다. 창세기 1장이 가이드북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이유예요. 왜 가이드북이냐고 하면은 토라라는 말을 직역해서 번역하면 가이드, 교훈, 법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이 답변을 얻어내려는 질문을 많이 하죠.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게 되었지? 라는 질문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공간,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하는 게 제대로 된 질문이라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이 당시의 파라다임의 대변형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은 결단코 지배하고 싸우고 힘 겨루기 공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냐, 악이냐에 관한 윤리, 도덕의 공간이 이 땅, 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이 세상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불어넣는 놀라운 순간입니다. 주위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문명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신뢰할 만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은혜로우신 분,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그 존엄을 생명의 가치를, 그 거룩함을 부여하시고 거기에 엄청난 관심을 쏟아붓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천명한 것이 창세기 1장 천지창조 기사입니다. 이것은 당대의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논리나 사상에 대한 논박하고 꾸짖는 것입니다. 만인이 평등하다는 원리와 배경을 깔아놓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자기 모습대로 만드셨다는 이 아이디어는 그래서 잊어서는 안 돼요.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창세기 1장을 맨 처음 읽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말들이 낯설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익히 알고 있던 말이었다는 건데요. 인류의 첫 문명 발상지인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에서 어떤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불리는데 아무 이상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 특정 그룹이 누구일까? 네. 메소포타미아 왕들, 파라오라고 불리는 이집트의 왕들이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세기 1장이 급진적인 발상이에요. 아니, 왕이나 바로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더 급진적인 말이 당시에는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과 닮았다. 이런 표현은 요즘 세상에도 굉장히 대담한 표현입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말이 우리 인간 본성에 관한 거창한 철학적 명제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파워, 계급, 클래스, 카스트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정치적 도전이요, 반역인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숙지하고 창세기 1장 26, 27절에서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돌아와 봅시다. 가장 선동적인 그 사상이 베드로의 편지에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이 베드로도 출애굽기에서 직접 가져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 자손들을 부르시는 목적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고 한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이에요. 이것을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고대의 모든 나라, 제사장들이 다 있죠. 그러나 어떤 나라도 제사장 나라라고는 부르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는 거룩한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 종교의 모든 멤버 보고 일일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혹은 역사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전 시대를 걸쳐서 계급은 존재해 왔습니다. 제사장 계급, 거룩하죠. 하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두 번이나 파괴된 이후 모든 기도가 제사 제도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인도하는 자는 누구나 제사장인 거예요. 회당이라고 했지만 교회당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나 교회는 성전이 된 것이죠. 심오하지 않습니까? 평등이 이미 창세기 출애굽기 표면 아래에 작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 편지를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알게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사람은 평등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존엄과 가치에 있어서 모두가 똑같다. 왜냐?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이미지니까, 형상이니까. 피부색이니, 문화니, 신념이니, 신조니,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동등한 지위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제가 강조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목적은 다스림이다, 지배다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와 모순이 되지 않나요? 네, 아닙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네, 이 말씀 가운데 어디에 그 다스림의 대상이 다른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은 지옥이죠. 창세기 10장에 좀더 읽고 내려가면은 그 자이언트 족속 니므롯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니므롯은 아수르를 첫 번째 지배한 자입니다. 바벨탑을 세운 리더라는 뜻이죠. 거만하고 지배하려는 야욕 덩어리에 지근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얼마나 공포가 되었겠어요? 그래서 니므롯에 대한 시인들의 표현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 저주받은 아들 니므롯이여. 그대는 네 형제 위에 군림하려는 도다. 하나님의 권세를 찬탈에 휘두르더니 이는 속여서 빼앗은 것이로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짐승과 물고기와 새들만 다스릴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도다. 하나님은 인간이 인간 위에 군림하지 못하게 하셨거니와 그 지위는 하나님의 것이로 돼 인간에겐 자유를 남겨주셨도다. 밀턴의 신라곤 영어 버전을 한국말로 제가 바꿨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타인의 동의 없이 인간을 지배할 권리, 거기에 의문을 품는 창세기 1장,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배하려 했으니까요.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태양이 낮을 지배하고 달이 밤을 지배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늘에도 신들 위에 신이 군림하는 계급 사회였다는 말입니다. 이런 백그라운드에서 사람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개념을 파괴하는 책이 나온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선언입니다. 당대의 세계관을 거부하고 기각하는 혁명적인 선언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와 같은 형상의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했다고 하니까 가끔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러한 본문을 읽을 때에 유대 사람들 생각에 하나님은 이미지가 없는 분이잖아. 형상이 없는 분인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려면 십계명, 제2계명을 범하는 거 아닌가? 우상숭배의 죄에 걸리지 않는가? 모세의 시내산에서도 강조했었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신명기 4장 12절에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신데? 신체를,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잖아. 물질적인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지 않느냐고. 천지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떠세요? 자유로우시죠. 물질의 법칙에 갇히지 않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이런 말을 하셨던 거 아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 금송아지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 스스로 자신의 모습대로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만든다? 이거 역설이죠. 이율배반입니다. 어떻게 이해할까요? 네,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확장해서 해설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도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자유로울 수 있는 힘과 권세를 주시니까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분명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선물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불행하게도 그 우리한테 주어진 자유를 우리는 남용하고 오용해버렸죠.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노아 홍수, 물에 쓸려 내려간 버려진 우리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의 자유를 남용하고 오용한 그 결과 우리가 받는 형벌입니다. 그 형벌이 이 땅의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사람들이 하도 포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창조를 후회할 정도로 우리가 포악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아름다운 자유, 고귀한 자유,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써야 할까요? 아니면은 남용하고 오용해서 카오스, 무질서의 세상을 만들어야 할까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하나님의 형상 더럽힐 것인가, 존귀하게 드러낼 것인가? 이 질문은 단지 옛날 고대 사회에서만 던지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생생한 질문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등이나 자유가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짓밟힐 것인지. 보시다시피 이 세상은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짓밟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 보시죠? 얼마나 잔혹합니까? 그러나 그 잔혹함 자체가 주제가 아니죠. 갑과 을, 금수저, 흙수저의 구도에서 흙수저들끼리 경쟁하고 투쟁하고 싸우고 죽어나가도록 설계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이요, 니므롯이라는 폭력이 지배하는 세상, 끔찍한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창세기 1장 26, 27절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혁명적이고 급진적인 선언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 갇혀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사람이야, 제사장이야 라고 하면서 위로받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의 힘이나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부적인 권리, 평등과 자유라는 그 원리에 기초한 인간의 존엄과 노예 폐지, 만인 평등, 정의와 같이 중대한 아이디어들이 오늘날의 우리 사회를 만들고 있다라는 인식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비슷하게 만들어졌다라는 진술에서 파생되었고, 신약에서 베드로가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제사장으로서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대면하여 기도하고 제사 지낼 수 있다라는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다른 어떤 문헌에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인 그러한 사고에서 더큰 영향을 이처럼 미친 문장이 없습니다. 다른 어떤 문명에도 우리가 부름을 받아서 존재해야 할더 높은 비전은 이 문장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계속하십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이 말씀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사상이 왜 당대에 혁명적이고 오늘날에도 혁명적일까? 이 급진적인 아이디어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한 주간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가 되십시다. 아름다운 덕이란 virtue, 구약의 히브리 말식으로 하면은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그 좋음, 선함이 신약의 헬라어식으로 표기된 겁니다. 도덕적인 선한 일, 올바름, 자비로운 행동입니다. 아름다운 덕, 윤리적인 규범을 창세기 1장 천지 창조 시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자신의 형상으로 빚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세상의 폭력과 지배 규범에 대항하는 도덕률인 것입니다. 평등하고 자유로운 인간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모두 제사 드리고, 모두 기도할 수 있는 세상, 산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일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천지 창조 시에 기초를 닦으시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저희들로 하여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행동 규범, 윤리 규범을 마련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발견하고 깜짝 놀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성취하신 그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이러한 세상을 향한 저희들의 싸움과 참 하나님의 경고에 저희들을 불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